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임재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가난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주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해도 1년에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우울증은 선진국 병입니다. 한국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탈출하기 위해서 약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휴가도 가보고 하면서 온갖 발버둥을 다 쳐보지만 갈수록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방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또한 이 우울증 중에서도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한 신실한 크리스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딱 그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영혼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 우울증이라는 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성경의 영웅들이었던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보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리스마 있습니다. 큰 일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가면은 너무나 말없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탈진되고 자기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런 존재 의미까지 퀘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시인데 마치 전편과 후편을 그냥 같이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편을 합쳐서 한 50, 쉬운 한 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내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우중 신드롬이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나우중 신드롬은 나는 우주의 중심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셀피시해질 때,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죠. 그렇지만 존재 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자기 중심주의가 강합니다. 어떤 글에서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크리스천의 우울증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라고 말합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야 되고 나의 어젠다대로 사람들이 좀 같이 좋아해 줘야 되고 내 감정이 만족을 느껴야 되고 내 피로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고통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의 이기심을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고3은 거의 황제입니다. 큰 벼슬입니다. 본인이 입시를 준비하니까 자신이 집에 있을 땐 온 가족이 숨소리를 죽이고 발소리를 죽이고 수험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3 때문에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다 그러더니 그냥 이 고삼 씨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그냥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걸 몰라요. 아픈 환자가 집에 있으면요. 그 환자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이 환자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식구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등한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안면마비 때문에 3개월 동안 집에 있었잖아요. 이게 막 저는 바깥에 막 얼굴이 일그러지니까 다니지도 못하는데 세상이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우리 애들은 그냥 아빠가 아픈데도 전혀 뭐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인생 살아가고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는데 이게 막 전부 다 섭섭한 거 투성이. 평소에는 괜찮은 일들이 내가 약하니까 셀피시해지고 셀피시해지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지. 다 섭섭한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자기중심주의로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우울증의 이 핵심에 자기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빠져있는 이 우울증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의 이 독한 이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진짜로 이 시편 기자는 예수를 잘 믿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었나 봐요. 예수와 잘 믿는데 이렇게 막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주변에 불신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 참 크리스천인데 수고한다. 너 그렇게 예수 믿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네가 이런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 마치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실제로 비웃은 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비웃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보기 시작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막 들어갈 때 한 1년 반 동안 이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목회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쉰 적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막 제 동기들은 다 청빙 받아가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때 뭐가 딱 끊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아내가 이래서 저는 학교를 가고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신사가 촬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싫은 게 이게 목회자들 모임, 그 동기들 모임 이런 데 가보면은 아 이것들이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초리 아닌 것 같, 아닌데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짭이 없다. 이것들이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대화 모든 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약자가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냥 사람들이 슬쩍 나를 스쳐기만 해도 저게 왜 인사 안 하고 가지? 나를 무시하고 가는 건가? 저게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짧게 하지? 옆에 사람한테는 길게 하고 막 이 모든 것이 막 확대 해석이 되면서 내가 이제 속으로 심파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노인들은 항상 저것들이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리다고 어른들이 무시하는구나. 여자분들은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혼자라고 무시하는구나. 하여튼간에 자기 슬픔 중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섭섭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3절에 사람들이 종일 자기를 비웃었다고 돼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게 짭이라고 종일 비웃겠어요. 뭐 한두 번 비웃었겠죠. 근데 한두 번 비웃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걸 가지고 큐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갖고 큐티하는 것보다 상처를 붙잡고 큐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래갖고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막 동기를 분석하면서 종일 저들이 나를 비웃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예민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운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편 기자에게 영적인 저력이 있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함,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 시편 기자에게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뜨거웠던 은혜의 체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찬양과 기도 소리들이 메아리 치듯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진 그 감동이 막 생각이 나면서 현재의 어려운 현실과 교차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의 영적인 침체를 빠져나오게 하는 결정적 브레이크드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은혜의 사람이었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에 이렇지 않았지 이러면서 털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다시 깨어서 일어나서 옛사람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넌 이러고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부흥을 해야 돼.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면은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 그돼 있어.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었는데 먹구름을 자기가 만든 것뿐이에요. 햇빛은 항상 있었어요. 그 먹구름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햇빛이 옛날처럼 들어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태도였지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변하는 것,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것은 내가 비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박차고 일어나면 세상은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42편이 43번에서 계속해서 시인이 어찌하여 어찌하여를 물어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why, why, 왜라고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명을 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설명해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디테일하게 수술할 때 어떤 위험 같은 거 있을 건지 다 설명해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거 듣고 나면 두려워서 수술 못 받습니다. 그저 뛰어난 의사가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면 선생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 믿고 돌아가서 수술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땐 자꾸 하나님한테 설명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설명해주고 싶은데 수준차가 너무 나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내가 너무 흥분해 있어요. 내가 너무 시야가 편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래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이 1절, 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3일 동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격으로 시인의 생각이 마음이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긴 했지만 이 사람한테는 영적인 저력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해답은 딱 하나. 하나님에게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강렬한 목마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벽에 탁 부딪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러브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거룩한 목마름을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남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기적과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본문이 먼저 내 자신에게 설교하게 하지 않고는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문이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고는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 가슴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면 아이도 부모의 권위 밑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순장일 때 순장이 먼저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순원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맞아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남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회개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톱 리더에서부터 새신자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이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고 큰 은혜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부흥의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저께는 하루 종일 주일 설교 준비를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설교에서 지금도 가슴에 남는 구절은 네가 적은 능력으로 많이 순종했다는 그 구절이에요. 너무 감동이 돼.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고 가장 힘든 교회인데 그 가난한 교회가 구제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강인하게 살아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성은 그런 것이구나. 이번 부흥회는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흥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원 들어가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각자의 가슴에 큰 영적인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주님 갈급해하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그 어떤 기적보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사람이 주는 상처도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놓은 상처도 다 씻겨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